사무엘상 12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사무엘상 12장입니다.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가 내게 한 말을 내가 다 듣고 너희 위에 왕을 세웠더니 이제 왕이 너희 앞에 출입하느니라. 보라, 나는 늙어 머리가 휘어졌고 내 아들들도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어려서부터 오늘까지 너희 앞에 출입하였거니와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 앞과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내게 대하여 증언하라.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받았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그것을 너희 앞에 너희에게 갚으리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속이지 아니하였고 압제하지 아니하였고 누구의 손에서든지 아무것도 빼앗은 것이 없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손에서 아무것도 찾아낸 것이 없음을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언하시며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도 오늘 증언하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가 증언하시나이다 하니라. 이스라엘의 역사는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으로 이어지는 족장으로 시작이 되어지지요. 그 이후에 기드온, 입다, 삼손으로 이어지는 사사시대가 열립니다. 사사시대 이후에는 왕의 시대가 펼쳐지지요. 오늘 본문에 이제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 바로 사무엘의 고별 설교 부분에 해당되어집니다. 고별사입니다. 사무엘이 역사의 무대에서 이제 내려오려고 합니다. 이후에는 물론 몇 번 중요한 그 조연 역할을 맡아서 등장하기는 하지만은 12장 이후부터는 본격적으로 왕들이 이스라엘 역사의 전면과 중심에 차지하게 되고 백성 중심의 리더십이 펼쳐지게 됩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친히 초점을 맞추어 세운 인간을 통해서 그들을 통하여 수행하던 리더십이었다면 이제는 사람들이 세운 왕에 의한 리더십이 등장하는 새로운 변화를 맞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세우셨으나 백성들은 왕을 요청을 합니다. 이에 대해서 사무엘은 백성에게 왕의 제도의 폐단을 조목조목 설명하시고 또 지적하여 분명하게 그 엄중한 경고를 끊임없이 설명을 합니다. 지금 백성들이 추구하는 것은 더 정의롭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복된 세계, 복된 나라가 아니라 자신들이 직접 통치하거나 자신들의 성정과 동일한 인간에 의해서 통치함을 받는 것을 소원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왕의 요청은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거부 행사입니다. 왕을 요구하는 근본적 동기는 저들이 어떤 정치적인 뜨거운 열정에서 비롯된 것이 아닙니다. 저들이 왕을 요구하는 것은 영적인 회피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자신들의 왕이 되지 못하도록 하나님을 제외시키려고 하는 의도인 것입니다. 결국 백성들의 삶에 관한 모든 결정권을 스스로 가질 수 있다고 확신에 차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 앞에 죄인 것이지요. 성경에서 죄를 설명할 때 여러 가지를 설명을 합니다. 헬라어 단어로 하말티아라는 그 단어가 죄인데 이것이 어디서 파생되어진고 하니 옛날에 활을 당겨서 목표물을 향하여 쐈을 때 목표물에 정확하게 화살이 맞췄는지 빗나가는지를 확인할 길이 없지요. 오늘날에는 양궁을 우리가 하다 보면은 그 망원경이 있잖아요. 몇 점에 표적에 맞췄다. 분명히 구별이 되어지는데 옛날에는 망원경이 없었어요. 그래서 깃발로 이것이 목표에 명중했다, 빗나갔다를 가늠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목표에 화살이 정확하게 맞히는 경우는 문제가 되질 않는데 빗나가면 확인이 되질 않아요. 그게 빗나갔을 때 뒤에 목표물 뒤에 있던 그 검시관이 깃발을 흔들면서 하말디아라고 외칩니다. 무슨 말이죠? 목표에서 벗어났다. 목표에서 빗나갔다. 하나님이라는 목표에서 벗어나고 빗나간 것을 죄라고 합니다. 이것이 성경의 원리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죄 아래 놓여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6절 이하에는 사무엘이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역사 속에 여러 인물들을 세워서 어떻게 복되게 인도하셨는지에 대한 증언들을 나열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배경에서 지금 사무엘이 고별 설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우선 2절에 자신의 형편을 소개하고 있죠. 이제 왕이 너희 앞에 출입하느니라. 보라, 나는 늙어 머리가 휘어졌고 내 아들들도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나이가 늙어 이제는 모든 기력이 쇠하였다라는 사실을 고백을 하고 3절,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 앞과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내게 대하여 증언하라.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받았느냐? 이렇게 증언하고 있어요. 자, 이 외침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사무엘이 하나님의 사사요, 선지자요, 제사장으로서, 영적인 지도자로서 얼마나 그 인생 여정 속에 청렴 결백한 삶을 살아왔는가를 회고하고 의로움을 자랑하기 위해서 이 외침을 하고 있느냐,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물론 이런 모습은 우리에게 귀한 삶의 귀감이 되는 일입니다. 도전이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허락한 세상과 교회의 직분과 직위 앞에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중요한 초점과 가늠새가 됩니다. 기준이 되어지죠. 그러나 지금 사무엘이 도덕 윤리적 완벽함을 증언하기 위해 던지는 3절의 인생 회고가 아닌 것입니다. 그렇다면 뭘까요? 이 고백 속에는 두 가지 우리에게 설명하려는 교훈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이 고백, 이 증언 속에는 모든 백성에게만, 사무엘 개인에게만 적용되어지는 그러한 고백이 아니라 사무엘의 두 아들들, 또한 사울 왕, 오고 오는 모든 왕들, 또한 모든 백성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어지는 증언들로서 소개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무엘의 직위가 뭘까요? 그는 사사입니다. 선지자요, 제사장입니다. 그가 일평생을 사는 동안에 그 직위를 이용하여 자신의 이익을 꾀하지 않았다는 얘기도 되죠. 직위를 이용해서 자신의 이익을 취하려는 모든 행위는 곧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 우리를 향하신 소원, 기대에 대한 도둑질이요, 월권 행위요, 기만 행위라는 사실을 이 고백 속에 담아두고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직위가 높으면 그것을 이용해서 3절처럼 남의 것을 착취하고 압제하고 취할 확률이 더욱 많아지고, 직위가 낮으면 3절의 행동에 제한을 받는다.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직위가 높으면 높을수록 내가 남의 것을 빼앗으려는 그러한 확률이 더 높아지고, 직위가 없게 되면 여기에 제한을 받는다.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직위 고하를 막론하고 자기가 소원하고 열정하고 소망하는 것들은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그 목표를 쫓아가고 반드시 이루어낼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모습인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왕의 요청도 바로 이런 정신에서 출발이 되어지는 것이지요. 여러분, 솔로몬은 우리가 한번 또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그가 하나님 앞에 일천번제를 드리자 하나님이 너무나 귀하게 여기시고 그의 꿈속에 나타나시지요. 얘야, 너 나한테 원하는 것이 뭐냐? 기도해라. 내가 너에게 다 쏟아 부어주겠다. 솔로몬이 놀래죠. 그 꿈속에 나타나신 하나님 앞에 뭘 구할까요? 그는 이스라엘의 최고 통수권자로서 이 왕권이 영원히 지속되기를 구할 수 있었을 것이지요. 또한 주변의 역 많은 세력들로부터 든든히 보호함을 받는 강성대국 이스라엘을 하나님 앞에 구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또 원수를 처단하는 일도 구할 수 있었을 것이고 나라 살림에 대해서도 하나님 앞에 구할 수가 있었겠죠. 그러나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이 많은 백성들을 다스릴 수 있을 법한 능력이 없습니다. 나는 무능합니다. 지혜가 없습니다. 이 백성을 잘 가르치고 인도할 수 있는 지혜의 마음을 주십시오. 지혜를 주십시오. 이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여지고 전무후무하리만큼 하나님께서 솔로몬과 그의 가족과 그의 왕권 위에 큰 축복을 안겨주십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였을까요? 솔로몬의 기도가 어떤 내용이었길래, 그 정신이 무엇이었길래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여 그런 많은 축복을 안겨주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 솔로몬이 자신의 권리에 치중하는 것이 아니라 책임에 치중했다는 사실입니다. 왕으로서의 권리, 왕으로서의 권리를 얼마든지 주장할 수 있을 법한데 그 자신의 왕의 책임이 권리보다 더 앞서 있음을 우리는 확인하게 되죠. 바로 이런 사실을 이스라엘이 놓치고 있다는 점입니다. 두 번째 교훈은 뭘까요? 하나님을 떠난 너희 스스로 권력과 힘과 결정권을 갖고 사는 삶에 대해서 스스로 책임지려는 삶의 결과는 자연히 3절에 그러한 내용으로 등장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증언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상대의 소와 나귀를 빼앗으며 속이고 압제하고 뇌물의 노예가 되는 일들이 자연스럽게 등장하게 될 것이다. 너희가 주도권을 쥔 그 순간부터, 너희가 주인이 된 그 순간부터, 결정권을 쥔 그때부터. 이런 결과에 대해서 사무엘 이미 오래전부터 분명하게 엄중하게 조목조목 왕의 제도에 대한 폐단을 설명하고 있죠. 사무엘상 8장 10절부터 봅니다. 사무엘이 왕을 요구하는 백성에게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말하여 이르되,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는 이러하니라. 그가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의 병과 말을 어거하게 하리니 그들이 그 병과 앞에서 달릴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아들들을 천부장과 오십부장을 삼을 것이며 자기 밭을 갈게 하고 자기 추수를 하게 할 것이며 자기 무기와 병거의 장비도 만들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딸들을 데려다가 향료 만드는 자와 요리하는 자와 떡 굽는 자로 삼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에서 제일 좋은 것을 가져다가 자기의 신하들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곡식과 포도원 소산의 십일조를 거두어 자기의 관리와 신하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노비와 가장 아름다운 소년과 나귀들을 끌어다가 자기 일을 시킬 것이며 너희의 양떼와 양떼의 10분의 1을 거두어 가리니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라.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분명하게 설명하죠. 왕의 제도의 폐단을 설명합니다. 그러나 이 백성들의 반응이 뭐예요? 계속 이어지죠. 19절.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의 백성의 말을 다 듣고 여호와께 아뢰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하는 국가가 뭡니까? 지상 낙원주의입니다. 유토피아지요. 인간이 의롭고 도덕 윤리적으로 결함이 없고 완벽하다면은 이 사회는 에덴 동산처럼 되어질 것이다에 대한 생각들입니다. 과연 그럴까요? 우리나라에 최근에 크고 작은 끔찍한 사건 사고가 계속해서 발생합니다. 특히 세월호 사건을 바라본 어느 학자가 잡지에 글을 올렸습니다. 제가 읽어보았는데 이 세월호 사건은 한국 사회의 약점이 총출동해 연출한 비극이다라는 말로 시작을 해서 우리나라 사회에 만연되어 있는 인명경시풍조, 빨리빨리 조급증, 원칙 무시하기, 도덕 불감증, 황금 만능주의, 공직 부패, 이런 것 가운데 어느 것 하나만이라도 제대로 지켰더라면 이 사고는 절대로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이런 글을 쓰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연 조금 전에 언급한 우리 사회 깊이 뿌린 그러한 현상들이 뿌리를 내린 여러 현상들이 사라지고 고쳐지면 사고와 사건은 절대 발생하지 않을까요? 물론 고치고 시정해야 됩니다. 반드시 중심을 잡아야 됩니다. 분명 거기에 따른 개선이 있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원칙을 철저하게 지키고 도덕 윤리적으로 완벽함을 추구하고 황금 만능주의와 공직 부패를 척결할 때에 상실된 에덴 동산이 회복되어지거나 상대의 소와 나귀를 빼앗는 일과 속이고 압제하는 일, 뇌물의 노예가 되는 일로부터 해방될 것이고 자유스러워질 것이다. 이런 생각은 저는 잘못된 생각이라고 보아집니다. 왜 그런 거 아니?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가 안 계시는가의 문제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안에 머무시고 사람 안에 머무시고 하나님이 그 권리를 행사하고 계시는가, 인간이 그 권리를 쥐고 있는가의 문제인 것입니다. 인간에 의한 제도와 조건과 환경에 의한 지산낙원은 결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사무엘의 이 고백을 이끌어낼 수 있었을까요?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은 각자가 가장 먼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주권 앞에 절대적으로 복종해야 되고 내 인생의 모든 열쇠를 온전히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아니면 나는 한순간도 살아 호흡할 수 없노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드려지지 아니할 때 세상에 지상낙원은 없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과 무관한 그 어떠한 화려하고 멋진 제도와 규칙을 나로 하여금 3절의 이 고백에서 자유롭게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의인 10명이 없어서 소돔 고모라는 멸망되었습니다. 의인 10명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최소한의 숫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탄식하셨어요. 내가 세상에 다시 올 때에 믿음을 볼 수 있겠느냐? 내가 세상에 다시 올 때에 믿음을 만날 수 있겠느냐? 의인 10명을 내가 만날 수 있겠느냐? 이 탄식을 우리가 외면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3절의 증언은 추상적 고백이 아닙니다. 결코 이룰 수 없는 고백이 아닙니다.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들은 교회입니다. 세상으로부터 구별함을 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무리인 성도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나라의 현상은 어떨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백성들의 영생을 누리는 나라는 어떤 모습으로 그려질까요? 그것은 상처를 주고받는 일이 없습니다. 욕심과 욕망이라는 단어가 설 자리가 없습니다. 낙심, 좌절, 눈물, 한숨, 원수 맺는 일들이 없습니다. 인명을 경시하고 조급증, 원칙을 무시하고 황금만능주의 그런 것들이 존재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소개를 하지요. 이사야 11장 구약성경 980면입니다. 이사야 11장 6절부터 봅니다.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의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여러분, 이 나라는 이미 이 땅에 도래하였습니다. 그 증언이 뭐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을 통해서 확인합니다. 또한 이 자리에 참여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였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발견하신 내 자신이 과연 하나님 앞에 누구인가?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는가? 어떤 모습으로 호흡하며 살아가는가? 이 사실을 날마다 확인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은 성도들입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의 시선에서 도망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또한 사람의 말과 입과 눈도 두려워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은 사람의 마음도 합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사무엘의 이 고별설교는 여러분의 인생의 삶의 원칙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의롭고 칭찬함을 받을 수 있도록 열심히 경주하셔야 됩니다. 그 내용을 실천하는 데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모시고 사는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의 삶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말씀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이 땅에 편만해지고 또 시행이 되어지는 하나님께서 합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복된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이 세상의 어떤 규칙과 법도들은 우리를 완성의 자리로 인도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 붙잡힌 바 된 인생에 자랑과 기쁨만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혹 상대를 음해하고 무시하고 무례히 행하며 도둑질하며 상처 입히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을 떠난 자의 대표적인 모습임을 우리는 이스라엘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이 자리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붙잡힌 사무엘의 복된 삶이 또한 그 실천이 우리 안에 고백으로 등장되어지고 우리 또한 이 사무엘의 고백이 삶 속에서 흘러나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 땅에 실천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주의 신실한 백성들, 하나님이 자랑할 만한 주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복위의 복을 내려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